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렵고 실패한 것 같은 순간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의심되고 낙심될 때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아 자매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아 자매님, 바벨탑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높은 탑을 쌓은 걸 넘어서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어떤 가르침을 주실지 기대하며 찬양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딱 교만의 표현이네요.
정확해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땅에 흩어지고 번성해야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한 거네요. 모여 살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요.
맞아요. 심지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스스로 신처럼 높아지려 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기술, 과학, 성취로 내 이름을 높이는 모습과 비슷할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성공, 인기, 명예를 추구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허무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높아짐은 무너질 뿐이에요.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죄로 발전하기 전에 언어를 바꾸시고 또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학생 시절에 외국어를 배우면서 어떻게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비슷한 단어들도 있고 또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나라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또 그 외국어를 배우면서 도대체 왜 말들이 달라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지 볼멘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나라의 언어가 달라지게 된 것이 모두 바벨탑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이 오늘날까지 어려움이 되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바벨론 사람들과 달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나오네요.
그쵸. 그런데 아브라함이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신 거였어요. 자기 힘으로 높여지려는 바벨탑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차이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높여주시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무 위로가 돼요. 세상은 빨리 높아지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 하시네요.
맞아요. 진짜 높아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위로가 되시죠? 그 감사한 마음을 기억하며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듣고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와, 바벨탑의 실패도 결국 구원의 큰 그림 속 일부였네요.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또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도 바벨탑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돌아서야 하는데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네요. 교만이 넘어짐을 부르는 거군요.
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겸손을 강조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지하자매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낮아지셨네요. 진짜 겸손의 본이 되어주셨네요.
맞아요.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 또 예수님은 겸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애쓸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하심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없이는 높아질 수 없고 교만은 결국 무너진다는 걸 다시 느끼셨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 맘찬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조선의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걸음을 마치고 돌아갈 하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소망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의 내 마음의 찬양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생각나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성월형제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아름다운 자연과 나무와 지나가는 바람들을 통해서도 또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늘 은혜 가운데 계시는군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먼저 돌아보죠.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 세 번째인 성령을 주심으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흩으시죠.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곳곳에 교회를 세워요. 뭐예요? 다시 모으고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힘있게 하시고 보호하시죠. 자,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있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돌보시는 이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얻게 된 열매, 성령.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열매는 무엇이었나요?
네, 그 승천하심의 네 번째 열매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충만히 베풀어진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일어나심으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의로운 분이시라는 건데 우리도 사망에서 일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천하게 될 것이니 주님의 승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 의롭다 하심이 베풀어진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이 사망과 죄와 마귀를 정복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우리가 결코 위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 내버려둠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증거라고 했고
네.
이것은 세 번째 열매인 성령으로 부어졌다 같은 의미다라고 했고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사라는 이 사도신경의 이 단어 몇 개 되지 않는 이 주목에는 어떤 위대하고 아름다운 뜻,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나요?
네, 그걸 정리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저 겉모양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늘로 오르셨고 지금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후에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둘째로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며
그렇죠.
마지막으로 장차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사 그가 계신 곳에서 그와 더불어 있게 하시고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다스리게 하시려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오신 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를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에 배운 하늘에 오르사라는 조목과 오신문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조목은 사무령지님께서 뭔가 비슷한 거 아닌가? 같은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네, 뭐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조목은 그 앞조목인 그리스도의 승천의 목적을 더 표현해 주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지만 하늘에 오르신 것은 단 한 번뿐이라는 점과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뿐 아니라 천사들도 승천하고 우리들도 승천하지만 천사나 우리는 성부의 우편에는 앉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또 다르다라는 거죠.
네. 이 오신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라는 이 내용에서 살펴볼 주제는 네 가지였습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의 우편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시는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심에서 비롯되는 열매들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이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나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네.
우리 몸의 오른쪽을 우리 하나님께 적용시킨다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먼저는 하나님의 네. 지극하신 권능과 덕 또는 전능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존엄과 영광 혹은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사도신경의 조목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에서 이 오른편은 그 두 가지 의미 중 어떤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나요? 두 번째인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 위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했고 신문의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당이 안 되고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죠?
이유는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과 교회를 직접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중보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른들 앉는 자리, 아이들 앉는 자리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 자리는 중보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죠. 먼저는 아, 거기 앉으셨어? 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하시다는 거네. 이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네, 그리스도의 신성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말씀이 성부와 동등하다라는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전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 그리스도의 신성의 완전함, 말씀과 성부의 동등함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기간 내내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뿐일 뿐 항상 지니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이제 신성만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분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이 완전하며 그분의 신성 안에 신성과 함께 인성도 그곳에 계시다.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성자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신경, 이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했죠. 같은 편인에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인성이 완성되고 높아지셨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보자 직분이 완전해지고 탁월해졌다. 이제 진짜로 인성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완전한 대제사장이네. 네, 그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도 오신문을 계속해서 살펴보죠.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0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며 이것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답은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가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 나타나시기 위함이며 성부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며라는 것의 의미 네 번째 할 차례네요.
네.
네 번째는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등하게 그리스도께 만유의 주요 머리로 인정하고 앙모하여 존귀와 경의와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존귀와 경외와 예배가 완전하다라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분께 완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분은 그러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자, 다음에 읽어볼 말씀들은 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직분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예배 받으실 분이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97편 7절, 히브리서 1장 6절, 히브리서 1장 13절, 빌립보서 2장 9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자, 이렇듯 위격이나 직분이 탁월하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바로 그 왕.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위엄으로 그의 위격과 직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 왕의 자리에 딱 그분이 앉으셨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의 네 번째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실제로 목격한 분이 계세요. 이 영광의 위엄에 앉아계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위엄과 영광을 덧입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을 보고서 그분을 찬송했죠.
물론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높아지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편에 계셨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요. 왜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용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용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영화로움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에 관해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며 동등한 권세를 지니신다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 그에게 베풀어진 은사들의 숫자와 탁월함에 있어서 또한 눈에 보이는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그의 인성이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자신을 천사들과 사람들의 주로 창조함을 받은 만물들의 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머지 둘은 제가 하죠. 네 번째는 성부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그의 나라와 온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며 특히 그의 권세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만유의 주요 머리로 인정받으시고 찬송받으시는 것이다.
아멘.
또는 찬송받으셔야 할 뿐이라는 것이다. 입니다.
아멘.
자, 이 조목과 관련한 반론이 있어요. 사무엘행전을 읽어주실까요?
성령 또한 성부와 동등하시다. 그러므로 그도 역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입니다.
네. 뭐, 이 반론은 상당히 우리도 좀 궁금하죠?
네.
삼위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그러면 성자께서 우편에 앉으셨으면 성령도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다 틀린 말을 하면, 아, 쟤는 뭐 틀린 말만 해. 이 알아차리기가 쉬운데요. 틀린 말도 하고 맞는 말도 하면 헷갈려요, 오히려. 네. 예. 지금 이 반론이 그래요. 여기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섞여 있으니까 사실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조금 헷갈려요.
네, 좀 살펴보면 성령 또한 성부와 동등하시다. 이건 맞는 게 확실하죠.
네. 맞아요.
네, 뒤에 있는 주장이 틀린 거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성령도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할 수 있다, 요 부분이죠.
그래요. 그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무엘행전님의 말처럼 성령께서도 성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의 주시고 통치자이십니다. 동등하시다는 거죠. 같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성부의 우편에 앉는 일은 그분에게, 성령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즉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래서 그분께서만이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라서 그렇게 앞에서 말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성부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직접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는 간접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행전님, 네. 삼위의 각위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죠. 그들의 활동에서도 그 질서가 그대로 보존되죠.
네, 그래서 성부께서는 다른 누구에 의해서 일하시지도 않고 스스로 일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거고요. 이런 게 질서인 거죠, 이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성자는 성부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자, 성자께서 성부로 말미암아 일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어떠신가요?
성령은 그분 스스로 일하시나?
네.
그분이 나오시는 바를 따라서는 성부와 성자 모두에 따라서 일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스스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분의 나오시는 바, 이 출생, 이것을 따라서 말할 때 그분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할 수 있냐?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자로부터 나오니까 그분을 따라서 일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서가 있기 때문에요. 앞에서 제가 성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서는 직접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간접적으로 일하신다고 한 겁니다. 말하자면 존재와 그 사역, 일하심으로 볼 때 이건 이제 존재라고 해서 성부가 먼저 나시고 성자가 그 다음 나시고 성령께서 그 다음 나시고 태어난 시간이 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존재와 사역으로 볼 때 성자께서 성령보다 앞서신다는 겁니다. 이 앞선다는 건 시간의 의미가 아니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이 그렇네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또 삼위의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성자만이시군요.
그래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거기 앉는다는 건 이제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론이 또 있네요, 사무엘 형제님.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심지어 승천하시기 이전에도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시요 또한 왕이셨다. 그러므로 그가 성부의 우편에 앉으신 일은 그가 하늘에 오르신 일보다 이전에 있었다입니다.
네, 이것도 앞에 반론처럼 완전하지 못한 정의의 근거에 주장을 하니까 결론이 잘못됐는데, 그래도 일단 맞는 말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항상 나오네요. 예, 맞는 부분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교회의 영광스러운 머리시오 왕이시다요라는 전제 부분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문제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의 중보자 직분에서,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직에서 높아지신 상태에 계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광이 완성되는 일,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직을 시행하는 일, 영광이 완성된 일, 그 일은 그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오르신 일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것과 관련한 반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입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일단 우리는 했잖아요. 그 우편은 한 분만 앉는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반론도 맞는 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거 맞아요. 또 아버지의 보좌와 아들의 보좌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아까 반론에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네.
또 이 보좌에 많은 이들이 앉을 것이다. 예,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떤 이들은 뭐 더 낮은 자리에 앉겠죠. 하지만 무엇이 틀린 말일까요?
위엄이 다릅니다.
네.
많은 신하들이 왕 가까이 앉을 수는 있어도 오직 수상만이 왕의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는 다른 위엄으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때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최고의 위엄과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존재에게 경배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오신문 두 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오신문의 세 번째 주제를 살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실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걸 좋아하죠. 아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 조문과 관련해서도 이런 걸 묻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승천하신 다음에 거기 앉으셨냐? 그렇게 말해야 되냐? 아니면 항상 앉아 계셨다고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제 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을 가지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점과 관련해 말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항상 앉아 계셨어. 그리고 항상 앉아 계실 거야. 영원히 앉아 계시지. 자, 그러면 몇 가지 점과 관련해서 이 몇 가지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신격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등한 권세로 다스리시고 또 그것은 동등한 존귀와 영광을 가지셨다라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문구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런 뜻을 이해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럴 경우도 그분은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었던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중보자의 직분을 부여받으셨다라는 점과 관련해서도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네요. 왜냐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중보자가 없으셨던 거니까요. 이 중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데요. 그분은 중보자의 직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태초부터 그 직분을 시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중보자 직분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신성과 관련해서는 항상 우편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인성과 관련해서는 항상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다가 되나 보죠.
사무령자님 눈치가 빠르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기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인성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의 신격이 감추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그분의 승천 이후에 그분의 인성에서 그 신성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인성이 신성이 된 게 아니라 인성에서 신성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그 이후에 그의 신성에 따라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은 그분의 신격 역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취하셨던 그 낮아짐의 상태를 그때에 비로소 벗어버리셨고 또 그분이 창세전부터 성부와 함께 지니셨던 그 영광을 그때 우편에 앉으시고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거죠.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그분이 높아지셨다라는 것은 전에 소유하지 않았던 그 무엇을 그의 신격에도 첨가시켰다거나 그 신격을 더 능력 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죠.
그럼요. 그분의 신격은 원래부터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멘.
다만 그분의 그러하심, 그 영광스러우심을 그때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사람 앞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나시면서 그분의 신성이 포기했었던 그 자신의 권세를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계셨던 거죠. 있는 걸.
네.
바로 그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충만히 자유롭게 그 권세를 주장하셨다.
아멘.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마치 말씀에서는 이제 처음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구절 본문 말씀에서는 그분의 인성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신성으로는 그냥 원래부터 영광에 계셨던 거예요. 네, 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도 반론이 있어요. 사무령제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에나 계시는 것이다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맞아요? 맞죠. 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속성이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우편에 있는 자도 그러하려면 그 존재도 신성이어야 되죠. 만일 우편에 앉은 존재가 사람, 인성이라면 어디에도 있다 이 조건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인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신 거죠. 결국 지금 말한 반론은 결론이 이 전제에서 너무 비약되어 너무 과장되게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반론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의 임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다입니다.
사실 이 반론은 좀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한 건데요. 일단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무엘 형제님. 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건 그분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본성 중에 인성을 말하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저런 반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인성을 적용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의 인성이다. 즉 그렇게 말한 거죠. 사실은 뭔가요? 예, 그분이 승천하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그분의 인성이 아니라 그분의 은사와 은혜들입니다. 그분의 인성이, 다른 말로 육체가, 뭐 살과 뼈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거 굉장히 괴상망측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 51문으로 넘어가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나눠보실 것이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또 많은 내용들이었어. 머리가 네. 좀 아픈 부분도 있는데요. 확실히 우리가 네. 지식적인 욕구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참 네. 아름다운 이성의 꽃이지만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잘 비춰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악의 도구로 우리가 이제 죄악시되는 그 도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점에서 또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